사랑의 이유는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명기는 3개의 모세의 강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은 신명기 5장부터 28장의 모세의 두 번째 강론 중에 일부분으로 모압에서 선포된 율법입니다. 오늘 7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우상을 타파해라 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일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중반절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할 것이라는 명령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1절과 2절 상반절에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동사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사, 또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그리고 또 1절 마지막 줄에 쫓아내실 때에,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게 넘겨,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동,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하기 전에 먼저 누가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리고 그들보다도 훨씬 힘이 센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너에게 넘긴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의 목적,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전개되고 성취되고 완성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 이 성경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묵상한 신명기 7장도 좁게는 신명기 안에 7장이지만 더 크게 큰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의 일부분으로 읽어야지, 또 묵상해야지 우리가 바르게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이든 이 하나님의 큰 먼저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의 관점에서 그 본문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깨어진 인간의 죄로 깨어진 이 창조 세계, 인간을 비롯한 이 창조 세계의 회복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먼저 이제 하나님의 주도권, 또 하나님의 행동을 강조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그들을 낱낱이 다 진멸하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진멸할 것이다 라는 이 진멸이란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헤렘이란 단어인데 아마 들어보신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헤렘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진멸이라는 반대, 헤렘의 반대 뜻이 이제 상생, 공생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절대로 상생하거나 공생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생과 공생 얼마나 좋은 개념입니까? 좀 가서 그들을 좀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더불어 사는 것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도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는데, 2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말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3, 4절에 보면은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회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5절에 보면은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측면, 정치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들과 절대로 교류하지 말고 상생하지 말고 공생하지 말 것을 명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현대인들이 사실 이 7장과 같은 본문을 이해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잘못 적용하면 뭐 타종교 가서 뭐 불상을 훼손한다든지 당군상 뭐 목을 벤다든지 이렇게 과격하게 폭력적으로 이 본문을 잘못 묵상해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들과 이렇게 교류하지 말 것을 명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소극적인 이유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가나안 땅은 죄와 우상이 아주 관영한 곳입니다. 자칫 감상적인 태도나 대처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죄에 물들고 휩쓸려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4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당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물드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 가지 측면의 명령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소극적인 명령이고요, 소극적인 목적이고요, 정말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상생하지 말 것을 얘기했는지 6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우상을 배격해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인 이유를 6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여기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했죠. 그리고 뒤에 6절 하반절에 보면 택하셨다. 택한 것은 선민이라 할 수 있고 거룩한 백성은 성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선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 이 이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우리 목회자 중에서도 선민 목사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선민,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 바로 적극적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히 우상을 배격해야 하는 적극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민과 선민으로 택함 받은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6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6절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6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뭐라 그랬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 자기 기업의 백성을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 자기 기업이란 뜻이 히브리 단어가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이 뜻 가운데는 왕의 개인 보물,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른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지만 자기 자신의 보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는 이 6절을 실제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보배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했다, 거룩히 구별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배로운 백성으로 불렀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배로운 백성으로 또 부르셨는가, 여기 그 이유를,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을까,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런가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데, 여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 세 가지, 착각하지 마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부른 것이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야 라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7절에 보니까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민족보다 너희가 수가 많고 힘이 세어서 내가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택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본문 7장에는 이 하나인데 이제 뒤에 가면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혹시 자막이 준비됐나요? 8장 1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기 8장 17절을 통해서 어떤 재물, 어떤 능력 때문에 내가 너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택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이제 세 번째가 있습니다. 9장 4절을 보여주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세 번째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의 도덕적인 의, 자기 의 때문에 너희들이 택함 받은 거 아니야.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너희가 나의 선민으로 성민으로 택함 받은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8절에 있습니다. 7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기 첫 번째 두 가지 이유를 적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만 너희를 어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수가 많고 너희가 힘이 세고 너희가 재물이 많고 능력이 있고 너희가 의로워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어를 동원을 합니다. 여기서 오늘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여기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뭐 하신답니까? 기뻐하시고. 여기 너희를 기뻐하시고라는 이 기뻐하신다는 이 단어 속에 이런 뜻이 있어요. 열정적이고 헌신된 사랑. 인간관계에서 아주 강력한 사랑의 열망을 표현할 때 이 기뻐하시고 단어를 씁니다. 하샤크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그 뒤에 8절에는 그와는 좀 다른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신명기에는 사랑이란 단어를 사실 아파하고 뒤에 똑같이 두 번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토록 열망하여서 선택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강렬하지. 그런데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아? 너희의 수가 많아서 그런 줄 알아? 너희가 재물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아? 너희가 공의로워서 그런 줄 알아? 아니야. 전적으로 나의 사랑 때문이야.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렇게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랑에는 우리 쪽에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성민으로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배로운 백성으로 택해 주셨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두 번째는 언약의 신실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8절 하반절 보시면은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사오니. 하셨나니 여기 보니까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죠.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여기 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여서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신 바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일편단심,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과 선민으로 택한 이유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구별된 백성, 선민과 성민으로 택했습니까?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한량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미쁘심이 바로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근간인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사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경험할 때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억지로 막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한량 없는 사랑,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이 사랑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만 하면 순종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적인 순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마지막 11절의 결론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어떤 조건, 우리가 키가 얼마든지, 외모가 어떻든지, 어느 대학을 나왔든지, 연봉이 얼마든지, 뭐 사회적인 조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러한 것이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보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붙들려 있는 나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응답하여서 이제 순종하는 삶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신약식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어떤 역사적인 차이 또는 구원사의 점진성이나 또 발전성을 무시하고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잘못됩니다. 세상을 향해 배타적이 되거나 또는 적대적이 되거나 폭력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신약의 헤렘은 신약의 결국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과 그리고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도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살아나가라는 것이죠. 세속적 가치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이고 세상의 죄악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세상의 악이 타협하자고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사랑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9절과 10절에는 순종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인애를 주신대요. 그리고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을 무시한 자는 즉각적인 진노로 보응하신다는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보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중립지대란 없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가려는 육신의 소욕을 누르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의 길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붙들린 자라는 것, 또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그 신실하심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맞닥뜨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1, 2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번 주 주일 이제 원더풀 썸데이가 있습니다. 많은 태신자 초청했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복된 자리와 복음 듣고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량없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붙들어주시고